경북점자도서관 화면해설 문화다큐 420 베트남 패망 한국인 420 대탈출의 진실 1975 4부작 제1부 힘든 이별 1975년 4월 29일 베트남 420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순간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분명 그곳에 있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남베트남이 어떻게 무너지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던 미국이 왜 그곳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5월 1일 한국 언론은 남베트남 패망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패망 직전 사이공에서 벌어졌던 대탈출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생생하지요, 생생하지요.
헬리콥터.
세대 네대만 더 와서도 우리 다 나왔어요.
미국을 너무 믿은 거야.
절대 올라오면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손 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헬기는 옥사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대사관 문을.
왜 안 열어? 그 뭐 안 열어줘.
1975년 4월 29일 주남 베트남 미국 대사관.
사이공은 완전히 포위됐고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 대사관이었다. 그 속에는 한국의 외교관 15명과 교민 200여 명도 있었다. 모두가 미국을 믿었고 무사히 살아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더 안전한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야. 뭐 우방이니까.
아, 한국 공관원들을 하고는 교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 다 뽑아내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악역을 받았어요.
모두가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보내는 헬리콥터의 운명을 걸고 있었다.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으로 들어오기 전 3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남중국해의 항공모함으로 옮겨져야 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서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불안하잖아요.
우리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야. 아침 11시에 들어가는데 새벽 3시가 돼도 우리 차례가 안 돌아와.
애초 약속과 달리 헬기 탈출 작전에서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문을 철저히 닫는 거야. 철수 중단.
잘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공의 밤하늘에 말이야. 울부짖는 소리.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마누라는? 부모님들은?
1975년 4월 30일 새벽
사이공 탈출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공산화된 베트남에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어떻게 버려졌는가? 40여 년 전 말하지 못했던 사이공 대탈출의 진실이 지금 시작된다.
사이공 한국인 대탈출의 진실 1975년 제1편 힘든 이별 언론인 안병찬 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한다.
베트남으로 간다. 통일된 베트남이다. 올해 나이 77살. 그가 나이 든 만큼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사돈 국가가 된 두 나라.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안병찬, 언론인. 베트남 전쟁할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집에서 농사 지으셨나? 네, 네.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남베트남 패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1973년 한국군은 9년의 파병을 마치고 남베트남에서 철수했다. 5천의 목숨을 잃었지만 경제적 열매는 달콤했다.
1973년 3월 주월 한국군 귀환 김기원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부 공보장교
여기에 봉급은 그대로 주고 집으로 보내주고 가족이 살라고 그리고 그 전투수당을 172불 받고 중령 대령도 좀 더 받고 이랬으니까 거기에서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야 월남 간다고 뭐 다 죽는 건 아니었느냐 뭐 기왕 군대 왔으니까 뭐 1년만 갔다 오자 월남에서 대한 뉴스
동서정 특파원의 남베트남은 한국인에게 해외 진출의 첫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
차상덕 당시 미국 건설회사 근무
65년도에 한국 GNP가 80불인데 그 당시에 베트남은 300불입니다 우리나라 선풍기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카메라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부 여기서 사전화도 보냈다니까
이순흥 당시 소농통상 사장
미칠이 뭐 그냥 다 통통하네 그냥 잉여물자라고 그래 미군 잉여물자 여기 미군들 있잖아요 잉여물자라고 그러지 불화처 미군 불화처 8군 불화처에서 국제입찰하는 소수도 했으니까 내가 예.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 당시에 좋았죠 아주 환율 바뀌어져가지고 좀 그냥 엄청난 돈을 또 벌었고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쳤고 베트남의 수렁에서 발을 빼고자 했다. Nixon believes greater pressure. 1973년 미국은 황급히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1973년 1월 27일 파리 남북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
두 달 뒤 한국군과 함께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그로부터 2년.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베트남군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1975년 3월 4일 베트남 중부 만메 투옷 공격부터 시작된 전투는 순식간에 남베트남을 양분했고 남베트남은 모든 군대를 사이공 주변으로 퇴각시켰다. 순식간에 생긴 천만의 피난민이 살 곳을 찾아 베트남 전역을 덮었다. 남베트남 위기의 순간 안병찬은 특파원으로 사이공을 향했다. 모두가 베트남을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였다.
안병찬, 1975년 3월 24일 베트남 특파.
그는 전투가 시작된 다낭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1975년 3월 31일, 디데이 30일 전, 베트남 다낭.
1975년 3월 31일 남베트남 제2의 도시 다낭이 북베트남군에 함락됐다. 우리로 치면 부산이 함락된 것이다. 다낭은 73년 이전까지 한국군이 주둔해 있던 도시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다. 남베트남은 다낭 전투에서 형편없는 전력을 그대로 노출했다.
다낭 공항
지휘관은 사라지고 군인 경찰은 민간인을 위협하며 먼저 도망쳤다. 공항을 지키던 군인들은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를 탈취했다. 다낭 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의 승리를 도운 건 북베트남군이 아니라 질이 멸렬한 남베트남군이었다. 남베트남 북부를 헤매던 천만의 난민이 다낭의 항구로 몰렸다. 배를 탈취하기 위해 충돌이 일어났고 해안 곳곳에서 생이별이 벌어졌다.
조지 제이 베이트, 베트남 전쟁 연구원. 피난민과 군인들이 항구에 몰려 앞다퉈 배에 타는 장면은 근대사 50년 중 최악의 광경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도망친 군인들이 항구까지 들이닥쳤다. 민간인과 노약자도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탈출은 계속됐다. 해상에서는 피난선을 탈취하고 그들 마음대로 행선지를 정했다. 싸워야 할 군대는 사라지고 피난길의 약탈자로 변신했다.
사이공.
그러나 사이공은 평온했다. 다낭을 빼앗겼지만 사이공은 전쟁의 면역이 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10년째 남북으로 나뉘어 싸워왔다. 한때 사이공의 심장부까지 점령된 적도 있었다.
1968년 베트콩 구정 공세.
1968년 1월 30일. 베트남 최대 명절인 구정이었다. 남베트남의 공산 세력인 베트콩은 그해 구정에 휴전하던 관행을 깨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미국 대사관도 점령당했다. 그 후 사이공에서는 2주 동안이나 시가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베트남군은 미군과 함께 베트콩을 진압했다. 사이공의 뒤에는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었다.
안병찬, 당시 한국일보 특파원.
그 파평의 눈이 고요하거든요. 네. 그때 사이공이 멸망하는 그 상황은 파평의 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파평은 그 주변은 막 그냥 소용돌이 치고 무시무시하고 천둥번개 요란한데 가운데는 조용하거든요. 아주 조용해. 목공지대야. 근데 그 태풍의 눈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그때 사이공 그런 분위기였어요.
남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한국교민 철수 대책회의 재연.
한국 대사관은 다낭 함락 소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첫 번째 과제는 다낭의 교민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언제 남베트남을 구하러 올 것인가였다. 이대용 공사는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대사관 최고의 고참이며 남베트남 대통령과 미국 군사학교 동기로 누구보다 남베트남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이대용, 당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공사.
미국하고 또 그러다면 방위 공약을 맺어서요. 전쟁이 나면은 즉각 그냥 그 입에서 터져나오면 우리가 미국에 나가서 폭포하고 한다. 뭐 그런 장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북엔 또 40억 달러를 갖다 원조가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서.
남베트남이 곤란에 빠지게 되면 미국의 지원이 약속돼 있었다. 사이공은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관 대사는 생각이 달랐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그는 해군본부와 직접 연락해 수송선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다. 남베트남 정부는 사이공으로 몰려든 난민 수송을 위해 해군 함정 파견을 요청한 상태였고 김영관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 교민 철수에 대비하고자 했다. 당시 남베트남의 한국 교민은 대략 2만 명. 다낭 함락 이후 사이공에는 교민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었고 사업에 성공한 부자도 있었고 혼자 남은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함께 있는 사람도 있었다.
김상우 목사, 당시 주남 베트남 한국 교민 철수 부본부장.
이제 그들이 고민이 있죠. 첫째 떠나려면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죠. 두 번째는 또 월남 사람과 현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처자식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 부담이었죠. 세 번째는 어떤 유언 비어가냐면 월남이 다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군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또 연합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떠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사이공의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였죠.
1975년 4월 2일 나트랑.
4월 2일 중부전선에서 나트랑이 뚫렸다. 남베트남의 4분의 3이 북베트남의 수중에 들어갔다. 파죽지세였다. 이 전쟁이 남베트남 군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00만의 대군과 5천 대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한 남베트남은 막강한 전력을 자신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투기에는 기름이 없었고 보급품은 부족했다. 게다가 군인들의 전투력은 나약했다.
프랑크 스냅, 당시 남베트남 주재 CIA 요원. 남베트남 군사령부는 남베트남 장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베트남 군인이라 생각하고 최전방에서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과 싸울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최대한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티우 대통령은 부대를 시찰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지만 군대는 이미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75년 4월 4일 티우 남베트남 대통령 미국의 군사원조 요청.
티우 대통령을 비롯한 남베트남의 모두가 미국의 도움을 필사적으로 요청했다.
조지 제이 베이트, 베트남 전쟁 연구원. 그들은 미국이 군대를 다시 파병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북베트남을 폭격해서 그들 자신이 남베트남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베트남, 하노이, 북베트남군 수뇌부 회의.
미국은 과연 베트남에 다시 올 것인가? 이 전쟁의 향방은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북베트남군의 수뇌부도 온통 신경은 워싱턴으로 쏠려 있었다.
응엔 휴타이, 당시 베트콩 정보요원과 두옹 반민. 남베트남 마지막 대통령이 나란히 나온 사진.
당시 남베트남에서 베트콩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응웬 휴 타이. 학생운동가였던 그는 남베트남의 장교를 거쳐 베트콩으로 변신했다. 남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이 항복문서를 작성하는 역사적 순간에 베트콩을 대표해 현장에 있었다.
1975년 5월 1일 남베트남의 항복문서 서명사진.
그의 임무는 미국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응엔 휴타이, 당시 베트콩 정보요원. 제가 정부활동을 할 때 북베트남 최고 지도자들은 제게 계속 물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미국은 끝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다. 미국은 조용했다.
미국 콜로라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만난 퇴역 장교 존 매디슨. 그는 1973년 미군 철수 후 사이공에 주둔했던 미국 군사협상단의 대표였다.
존 매디슨, 당시 4차 합동군사위원회 미국 수석대표. 회의에 나온 북베트남 대표가 미국은 전혀 군사적 움직임이 없군 하더군요. 취재진, 워싱턴에서는 아무 명령이 없었나요? 그냥 하던 걸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포로 관련 정보나 받아오라고요.
2년 전 파리 평화협정 후 닉슨은 티우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했다.
1973년 4월 구엔 반 티우 남베트남 대통령 미국 방문.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구엔 반 티우 대통령과 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두 정상의 약속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휴지 조각이 된다. 다음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 준비 과정의 불법 감청 사건으로 물러난 것이다.
1974년 8월 8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사임. 프랭크 스냅, 당시 남베트남 주재 CIA 요원. 그들은 닉슨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북베트남이 닉슨을 보고 오마이갓, 그는 뭐든지 할 사람이야. 우리를 석기시대로 되돌릴 만큼 폭탄을 터뜨릴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미친 사람이 없어지고 그들은 사이공으로의 문이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1974년 8월 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 취임.
북베트남은 새로 등장한 포드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할 건지 아닐지 시험에 들어갔다.
프랭크 스냅. 북베트남은 한번 공격해보고 미 공군이 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974년 가을부터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투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은 미국이 다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공 미국 대사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레이엄 마틴, 당시 주남 베트남 미국 대사.
그러나 대사관의 수장 그레이엄 마틴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그에게 남 베트남의 패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군은 다시 올 것이고 북베트남군은 공격을 중지할 거라 믿은 것이다. 그는 미국 CIA가 제공하는 정보도 무시했다.
프랭크 스냅. 4월 7일 북베트남군의 최고위층에 있는 CIA 비밀요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길 4월 말 호치민의 생일 전에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제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노이 최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제가 대사관에 강력히 얘기했지만 마틴 대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1975년 4월 8일 사이공 도심 대통령궁이 폭격당했다. 남베트남 공군기 한 대가 반란을 일으켜 기수를 돌린 것이다. 평온했던 사이공을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김기원, 당시 주남베트남 한국대사관 공보관.
이게 독립군을 갖다 폭탄 안 들리고 폭탄을 잘못 들으면 내가 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를 소매나면 그 저쪽으로 독립군이 여기 있다면 그 뒤쪽으로 이쪽으로 그게 남에 딱 붙어가지고 엎드렸지. 그 내가 뛰어가는 순간에 폭탄이 벌써 떨어졌어요. 쾅 하면서.
이숙자, 당시 사회공대학교 유학생.
제가 그 바로 한 500m인가 그 독립궁에서 1km도 안 되는데 그때 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뜨저라 그래서 자유의 거리라고 거길 갔었는데 갑자기 막 폭탄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그게 독립궁을 폭탄 폭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갔더니 그냥 빨리 철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상치가 않다고.
교민들이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베트남 드림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김상우, 당시 주남 베트남 한국교민 철수 부본부장.
첫째는 외국에 나와 살아본 경험이 외국에 어디든지 가 살 수 있다는 자신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노동을 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했고 그렇게 월남이 망하게 되니까 사방에 소수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캐나다로 갈 수도 있다. 이란에서 사람들을 많이 쓴다든지 그 정보가 있어요.
신상범, 당시 주남 베트남 한국대사관 삼동 서기관.
격리지 추가라는 게 있는데 약간 요새는 그게 없어졌는데 격리지 추가라는 자체에 이란이나 호주가 이제 포함되게끔 해달라는 거는 해주고 그래서 많이 갔죠. 그 당시에는 호주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남베트남의 불안은 한국 교민들을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민 역사는 남베트남 패망을 통해 새롭게 시작됐다. 독립궁 폭격 후 사이공 거리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군인, 경찰 가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미군이나 한국군을 도왔던 사람들도 보복당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탈출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친분 있는 외국인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이숙자, 당시 사회공대학교 유학생.
기숙사에 갔더니 기숙사 애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뭐 완전히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왜 와서 한국 사람이 싸우냐고 했던 애들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제 밀려서 그렇게 되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자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자기 동생이라도 데리고 갈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애들이 되게 겁에 질렸더라고요. 암만 해도 위험하다고.
탄손루트 공항.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공항으로 달려갔다. 미군도 조용히 가족과 베트남 조력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 마틴은 탈출을 용인하지 않았다.
프랭크 스냅. 아주 배짱했던 한 미군군 장교가 DAO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가 4월 둘째 주에 몰래 그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내보냈어요. 대사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었어요. 대사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버렸습니다. 집으로 보냈어요.
공항에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사이공을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존 메디슨, 당시 4자 함동 군사위원회 미국 수석 대표.
미국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밖에서는 747 항공기를 타고 매일 들어옵니다. 몇백 명이나요.
들어와서 뭘 했냐고요?
여자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그들을 내보냈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베트남 사람과 미국인, 그리고 베트남 사람과 한국인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신상범, 당시 주남 베트남 한국 대사관 3등 서기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그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고 해서 진정서가 오고 그러는 그걸 들고 찾아가 보면은 저 산골에 참 위험한 지역을 갔었어. 지금 생각하면 가보니까 뭐 이렇게 반사 하나 입고 우행 벗고 있으면서 아기를 하나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족한테 편지를 왔다 그러는 게 여기 있는 이 자식도 내 핏줄인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저는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9일 디데이 21일 전
4월 9일 부산 해군 LST 함 두 척이 출항한다.
권상우, 당시 해군 수송분대 사령관.
부산에 응? 부산에 들어오라. 지난해 9일 날 출발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도 몰랐어. 그때 막 짐을 막 싣더라고.
박인석, 당시 해군 수송분대 상륙함 810함장.
하여튼 우리 LST 건조 이후 제일 많은 물자를 실었습니다. 식량, 의료품, 그리고 이제 난민 같은 건.
권상우, 당시 해군 수송분대 사령관.
난민들이 무지무지하게 생겼다. 그렇게 사이공에 가서 난민들의 400만 물치의 군수품을 실어줘라. 내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난민들을 수송 작전을 해줘라. 극단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우리가.
1975년 4월 9일 상륙함 810함 815함 부산항 출항 작전명 십자성.
작전명 십자성. 해군 LST 810함과 815함 두 척이 남베트남 난민 구호를 위한 수송 작전을 위해 구호물자를 가득 싣고 사이공으로 향한다. 배에 가득 찬 구호 물자는 보름 후 교민 탈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75년 4월 9일 수완록 전투.
같은 날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38마일 수완록에 다다랐다. 이것은 사이공 최후의 방어선이다. 수완록이 무너지면 사이공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4만의 북베트남 병력이 수완록으로 집결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남베트남의 병력은 불과 6천 명뿐이었다. 사이공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각 미국 워싱턴.
1975년 4월 11일 미국 의회.
드디어 포드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의 남베트남 군사 원조안을 요청하고 마틴 대사도 참석해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베트남 10억 달러 군사 원조안 상정.
남베트남의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가 던져진 것이다. 수완록에서는 처음으로 남베트남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6천명의 군사가 4만의 대군을 막은 기적의 전투였다. 그들은 무려 일주일간 수완록을 방어했다.
1975년 4월 16일 수완록 전투 북베트남군 격퇴.
이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에는 의미가 없었다. 당시 군 수뇌부에 있다 마지막 정부에서 총참모총장을 지낸 응웬 휴 하잉.
응원 휴 하잉, 남베트남 마지막 정부 총참모총장. 우리는 그때 전투를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모든 것을 기다려 정권을 넘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4월에 들어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수완록의 저항은 그곳을 지키던 장군의 개인 의지였어요.
6천명의 군사로 4만을 막아낸 레민다오 준장은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17년간 감옥에 있었다. 끝까지 싸운 잔인한 대가였다.
결심을 위한 노래. 봄아, 시체들이 논밭의 땅을 향기롭게 해준다. 베트남아, 시체들이 내일의 땅에 기운을 채워준다.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곳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가운 빗속엔 시신들이 누워있다. 노인의 시신 곁에는 아이의 주검도 있다.
남베트남의 마지막 표정은 안병찬 특파원에 의해 한국으로 전송됐고 본국으로부터는 안병찬 특파원에게 다급한 탈출 명령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항공편으로 즉시 사회공을 떠날 것, 아무런 사소한 모험도 하지 말 것. 4월 17일 발신 편집국장. 주사회공 한국대사관 김영관 대사 귀하. 우리의 특파원에게 즉시 사회공을 떠나도록 전해주십시오. 4월 18일 발신 편집국장. 철수할 특별한 수단이 없을 때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빠질 가능성이 실제로 눈앞에 닥쳐왔음. 4월 19일 발신 편집국장. 외무부 장관과 문공부 장관도 당신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 4월 19일 발신 편집국장. 1975년 4월 21일 D-Day 9일 전. 1975년 4월 21일 한국 해군 수송부대 붕타우왕 도착.
4월 9일에 부산항을 떠난 상륙함 두 척은 21일 오후 메콩강 하구 붕타우항에 도착했다. 붕타우에서 사이공까지는 뱃길로 50여 킬로미터. 사이공까지 들어가기 위해선 남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웅석, 당시 해군 수송부대 작전 참모장.
그 사이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 정박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세 척인가 네 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대만 배들인데 그 배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미를 수송한다든가 또 자기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온 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들이 기다리고 먼저 기다리고 있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는 동안 남베트남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 배로 한국 교민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영관 대사는 구호물자 전달식을 빌미로 남베트남 정부에 이 배의 사이공 뉴포트항 진입을 요구했다.
이문학, 당시 해군본부 작전과장.
구호물자에 대해서 그래도 인계인수식은 해야만 카메라도 찍고 사진도 찍고 보도도 하고 할 거 아니겠는가. 응? 그리고 월남 정부도 자기들도 아 그거 자기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1975년 4월 21일 저녁 주남 베트남 한국 대사관.
평소 정보통인 김기원 공보관이 일본 NHK 지국장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보고했다. 충격적이다. 미국이 북베트남과 철수 시기를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예.
김기원, 당시 주남베트남 한국대사관 공보관.
아, 이 양반이 그건 뭐 확정적이라는 날짜를 딱 집어서 말하면서 4월 30일에는 저 독립궁의 철무입니다. 이 많은 쇠로된 철무인데 그걸 탱크, 올맹군 탱크가 미국 들어올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확실한 근거 있는 거야?
확실한 근거 있습니다.
이대용 공사는 이 정보를 믿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과 남베트남의 10년에 걸친 의리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믿지 못했다. 회의 석상에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
패전 시스템 확실한 거고.
보고를 했는데 김영은 대사님도 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저는 안 물어서고 4월 30일이 독립궁에 월맹 탱크가 들어옵니다. 까지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월남이 월맹군이 공세를 아주 많이 양성화해쳐 오더라도 6개월은 충분히 버틴다. 그게 그분의 그 당시 정보와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나는 너.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런데
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김공관 저 이렇게 살피다가
예, 재단님.
아무도 안 그저 대상 마루의 마당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살짝이 내 방에 오십시오. 가지고 아까 말한 걸 그걸 전문을 하나 기한에 오십시오. 내 주장하는 걸 어제 그래가지고 이따 다른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살짝 올라와가지고 내한테 결제 맡으십시오. 이래요.
1975년 4월 21일 밤 12시.
당시는 중앙정보부가 외교관 전문도 검열하는 시대였다. 김기원 공보관은 김영관 대사의 결재를 맡아 보고서가 정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과 총리에게 전달되도록 심야에 전문을 타전한다. 대사관 모두가 모르는 일이었다. 김기원 공보관의 정보는 근거가 있었다. 이틀 전
1975년 4월 19일 워싱턴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주미소련대사 도브리닌을 만나 북베트남과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주미소련대사 도브리닌과 미 국무장관 키신저가 나란히 나온 사진. 같은 날 미국 의회.
미국 의회에서 남베트남의 군사원조안이 부결되자 베트남 탈출을 위해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남베트남 10억 군사원조 요청 부결. 프랭크 스냅 당시 남베트남 주재 CIA 요원. 소련이 이 소통에 중간에 있었습니다. 조현은 이 모든 일에 웃음이 났습니다. 중국과 평화를 논하던 미국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잘된 일이라고 마지막 날 키신저와의 소통은 제공해 주려 했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굴욕이었으니까요.
굴욕적이어도 할 수 없었다. 남베트남에 있는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미국은 시간이 필요했다.
1975년 4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금 1975년 4월 19일 날 스나이더 대사가 외무부 장관을 찾아왔습니다. 월남인 철수 위한 비상작전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미군 기지에 수용하고 싶다. 근데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 이제 월남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고를 받고 나서 한국 정부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월남 정부가 이제는 버틸 수 없구나.
미국은 베트남 탈출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조치는 급물살을 탔다.
1975년 4월 20일 탄손루트 국제공항.
탄손루트 공항을 통해 미국인들과 베트남 협력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명 텔런바이스 철수 작전이다.
1975년 4월 21일 저녁 8시 구엔 반티우 대통령 사임 연설.
십자성 함대가 도착한 그날 밤 8시 구엔 반티우 대통령이 사임한다. 남베트남을 버티게 한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레이엄 마틴 대사는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다.
프랭크 스냅, 티오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도 마틴 대사는 여전히 북베트남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키신저에게 연락해 소련이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침공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러나 북베트남은 소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줄일 생각도 없었죠. 그러지 않았어요.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그레이엄 마틴 미국 대사의 흑백 사진이 나란히 뜬다.
4월 21일 마틴은 아직도 북베트남군과의 정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키신저는 미국인의 무사 철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조지 제이 베이트, 베트남 전쟁 연구원. 미국인들이 모두 짐을 싸서 한꺼번에 떠나는 것을 본다면 남 베트남 시민들은 공황에 빠질 것이고 군대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한 상황도 예상할 수 있었죠. 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대피하기를 원할 수도 있었죠. 그만큼 북베트남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키신저는 그러한 공황 상태를 막고 싶어 했죠. 그래서 외국적인 방법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디데이 8일 전, 1975년 4월 22일 사이공 뉴포트항.
다음 날 십자성 함대가 사이공의 군사항인 뉴포트항에 도착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물자를 전달하러 온 친선 사절단이다.
한 베트남 구호물자 전달식.
남베트남 정부는 구호물자 전달식을 마련하고 상륙함을 지휘하는 장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했다. 수완 록을 뚫은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인근 30km 지점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진군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김영관 대사는 남베트남의 외교부를 방문했다.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인 한국 교민을 출국 수속 없이 LST에 태우기 위해서다. 대사는 우리 교민을 일시적으로 태국과 가까운 푸콕이라는 섬으로 대피시킨다고 위장해 허락을 받았다. 단 조건이 있었다.
권상우, 당시 해군수송작전 사령관.
거기 뭐 조건 복잡한 게 있어. 월남 정부에서 급하니까 우리한테 한 575명인가 자기들 VIP를 탈출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LSD가 가는 겸에 한국에 가기 전에 태국에 들려서 부호강에 사람을 내려놓고 한국에 가라. 그걸 안 한 말이야. 우리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대사와 합의해서 오케이 봐주자.
한국 대사관에 비상이 걸렸다. 일일이 교민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4월 초부터 꽤 많은 교민을 귀국시키고 제3국으로 내보냈지만 사이공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사이공에서 일군 재산과 월남인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취재하던 안병찬 특파원도 그 속에 있었다.
안병찬, 당시 한국일보 특파원.
아 여기 저 한국 교민들이 바글바글 매일 보따리 들고 150명이 200명 여기서 어떤 놈은 연설하고 말이야. 여러분 말이야 이렇게 우기해서 말이야 우리가 뭐 단결해주고 하면서 지가 울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비장했다고 분위기가. 김상우 목사가 거기 테이블 놓고 며칠 동안 접수를 했어요. 난민 LST에 탈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어. 아니 바글바글 교민들의 수용소였어요. 여기 다 보따리 들고 이렇게 들고 와서.
힘들게 모인 교민들이 다시 흩어질까 봐 대사관은 국리를 짜냈다.
김상우 목사, 당시 주 베트남 한국교민철수 부본부장.
그들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걸 하고 뭐 조그만 상품도 주고 그런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1975년 4월 23일 미국 툴레인 대학교.
미국에선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오늘 미국은 베트남 전쟁 전에 자신감을 되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끝낸 전쟁에 다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포기했다.
D-Day 6일 전 1975년 4월 24일 4.20 뉴포트항.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4.20 뉴포트항에는 긴장이 깊어졌다.
정홍석, 당시 해군 수송분대 작전참모장.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또 하루가 첫날 지나고 이튿날 지나고부터 이제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 첫날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둘째날부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간에 거의 멀지 않는 곳에서 박격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이 물 밑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이때부터 함대의 경비대는 10분 간격으로 배 옆으로 수류탄을 투척했다.
권상우, 당시 해군 수송 작전 사령관.
벌써 사이공으로 하는 안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변이 전부가 벌써 공산권에 들어가 있고 사이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 상태가 우리가 들어간 거야. 사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우린 들어갔어.
강 건너 북베트남군이 언제 넘어올지 모른다. 십자성 함대는 시간과의 싸움에 도박을 걸고 있었다. 4월 25일 피말리는 하루가 시작됐다.
D-Day 5일 전 1975년 4월 25일
미국의 베트남 포기 선언은 한국 정부를 경악하게 했다. 우리 해군이 적진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한국 해군 사령부에서 함대로 장문의 전보가 들어왔다.
즉시 구호물자 하역을 중지하고 교포를 탑승시켜 귀국하라. 대사관 직원 및 연락장교, 통신요원도 탑승 귀국하라. 함해 안전이 부여된 임무에 앞선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함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교전에 말려들거나 사회공강 상류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라.
김영관 대사에게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다. 함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군과 대사관은 전원이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은 교민 철수를 포기하고 즉시 사이공을 떠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해군 사령부의 명령은 절박했다.
장성수, 당시 해국수송분대 통신병.
그게 암호화가 안 되고 워낙 급하니까 전부 다 평문연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암호화시킬 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사이공은 포위돼 있었다. 해상으로 나가는 길은 이미 북베트남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국 해군의 함정과 장교들이 북베트남군의 나포돼 평양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상상은 한국 해군 본부에겐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러나 대사관 앞마당에는 천여 명의 교민이 있었다. 나가기 싫어하는 교민들을 어렵게 설득했다. 그들을 태우려면 하루가 더 필요했다. 이제 와서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김영관 대사는 함대 사령관을 설득했다.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
권상우, 당시 해군 수송작전 사령관.
나도 결심했고 김영관 대사도 동의했어요. 교민 한 사람도 철수 안 하고 우리끼리 싹 빠져나왔다.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우리는 교민하고 같이 한다.
해군 사령부에서는 출항을 독촉하는 전문이 계속해서 날아왔다.
19시 30분 급격한 정세 변동으로 귀분대가 4.20에 체류한 채 메콩강이 봉쇄될 때 이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과 결과를 감안하면 한시라도 체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명심하여 군통수 개통의 지시에 의거 행동하라. 20시 20분. 현지 대사와 긴밀한 협조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나 상황에 대치한 행동의 결정은 사령관의 책임임을 강조함.
그러나 십자성 함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3시 08분. 귀 관대의 불충분한 보고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보고 철저.
사이공과의 힘든 이별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26일 0시 30분. 여한 경우라도 교전에 말려들거나 사이공 강상류에 고립되지 않도록 할 것. 새벽에 즉시 출항할 것. 지금까지 화면 해설 문화 다큐 사이공 한국인 대탈출의 진실 1975 제1부였습니다. 촬영 협조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향지식정보산업진흥원 주 아우라 픽처스 김포 함상공원 재물포 구락부 기획 주 엔터 커뮤니케이션 내레이터 자막 더빙 경북점자 도서관 낭독원 조혜경